재직 세미나도 있고 오늘 재직을 위해서 많은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후에도 함께 재직 세미나 할 수 있는 시간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주일날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시작하실 때 성경책을 이렇게 높이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경책을 이거 소리가 잘 안 나는데 딱 듣는데 제 그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딱 소리가 나요 성경책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따지고 계산하고 말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못 봤어.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젊은 제 마음에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뭘 믿지? 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씀인가?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펴놓고 믿어야 되지 않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 말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알아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계산하면 안 되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 무조건 믿는 정말 미샤우니 하고 믿는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뭐라고 그래도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오는 것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가르쳐졌습니다. 뭐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믿음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방향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5절부터 35절까지만 봉독해 드렸는데 이 14장 전체를 보시면 처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 도중에 한 사람이 떡을 들고 빵이겠죠. 이 빵을 들고 천국에서 이 빵을 떼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비유를 드시는데 한 사람이 있어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에 그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냐면 한 사람은 아 내가 방금 밭을 사서 그 밭을 돌봐야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방금 소 다섯 겨레를 사서 이 소를 돌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를 방금 갔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초청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종들에게 명해서 나가서 길가에서 저 산 경계선에 가서 사람들을 초청하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리고 처음에 초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결단코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함께 봉독한 교독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하는데 세 번이나 부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결단코 능히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 왜 너희가 능히 나를 따라오지 못하리라 이런 부정적인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또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이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얼만큼 드는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계산이 제대로 안 되면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그냥 스탑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왕이 있어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내 군대는 1만 명이고 지금 다가오는 그 이웃나라의 왕은 2만 명의 군대가 있으면 내 1만 명의 군대로 저 2만 명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면 적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냐. 그래서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망대를 짓는 사람과 왕의 비유를 전쟁을 앞둔 왕의 비유를 말하면서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계산해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계산해보래요. 예수 믿으려면 계산해보라는 말씀이에요. 저 실례하지만 여러분 중에 교회 나오시기 전에 계산해보고 나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 빨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예배 끝나기 전에. 왜? 성경 말씀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이 계산이 안 끝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 한 발 담가놓고 교회에 한 발 담가놓고 교회 오면 천국에 속한 사람, 신실한 기독교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충성을 다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이 자기의 목숨까지 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자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우리가 천국에 속한 자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오는 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천국 그리고 천국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의 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 명예, 건강, 자식의 복 이런 복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원하고 살고 있는지 이 세상을 원하며 살고 있는지 종이에다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이 천국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여러분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서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을 지금 뭐합니까? 사랑합니다. 돈을 뭐합니까? 사모합니다.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확신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사랑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사랑한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목사님 문제가 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집사람한테 알려고 하고 왔습니다. 이 설교 하려고. 적어도 하루에 세 번 알러뷰를 안 하면 제 삶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집사람에게 알러뷰,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 정말 고생 많이 해 라고 말을 하는데 남편 한 마음속에 다른 여자를 품고 있다면 용납하시겠습니까? 안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고개 쩔레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쩔레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해탈하신 것 같아요. 뭐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은 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이 지금 60이 넘었는데 세 번 장가를 갔습니다. 지금 세 번째 부인은 39살 난 중국 여자분입니다. 처음에 이혼할 때도 바람을 펴서 이혼했고 두 번째 이혼할 때도 바람을 펴서 이혼했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그런 권면을 합니다. 권사님, 저도 수차례 권면하지만 어머니가 따끔하게 아들을 혼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하시는, 이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말 듣나요? 목사님 말도 안 돼, 내 말 듣나요? 그러나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제대로 훈육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도록 어머니가 따끔하게 혼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무조건 아들 편이거든요. 첫 번째 이혼할 때도 내 아들, 두 번째 이혼할 때도 내 아들.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위해서는 지옥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왜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황당한 말씀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는, 그러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얼마나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내 아들을 올려놓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초에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보암직하고 너무나 먹음직하고 지혜롭고 한 만큼 탐스럽기에 먹으면 하나님과 끝인 거 알면서도 먹은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끝장나더라도 내 아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권사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들도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시대. 그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성전에서 남봉꾼으로 삽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건들고 성전 재물을 함부로 먹고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그 아들 둘 다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서도 죽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버려라. 지금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매, 처자식까지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냐면 이게 무슨 종교입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과격하게 일부러 말씀을 여러분이 좀 듣게 하시려고. 다 버리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지하드를 한다느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이따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나기 전에 계산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상의 계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가치를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33절과 26절의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부모를 버려라? 내 부모를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공경하라. 근데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느 수준까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수준까지 놓고 부모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사랑해라.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한 것처럼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버리라고요? 이 두 개의 말씀이 서로 다른 말씀을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의 말씀을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14장 제가 아까 그 잔치 초대받은 사람 그 말씀을 드렸던 거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세요. 말씀을 쭉 턱틀어 보면 뭐냐면 계산해보라, 헤아려보라. 잔치에 초청함을 받은 사람이 안 온 이유가 뭡니까? 잔치에.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에 그 잔치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산타바바라가 있으니까 유시 산타바라가 학위 공부하러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그 공부하는 데 있고 학위를 따는 데 있고 학위를 마친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을 갖자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많은 비즈니스와 직장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앞날을 계산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우선되는가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들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안 주시면 소용이 없는 하나님. 제가 섬기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한 그 불교 보살님이셨어요. 한국에서 테니스 국가대표까지 하시고 절에 정말 엄청나게 그 공양도 많이 하셨던 분이 말씀 들어보면 남편이 철근 회사를 하는데 절을 지면은 그냥 그 철근 콘크리트 다 갖다 절을 짓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생겼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근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독자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21살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아들 하나 못 지켜주는 그런 부처 필요 없어. 그럼 부처 버리고 교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아, 이게 또 다른 게 잘못되면 예수님 버리고 알라. 님 쪽으로 옮겨 타시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게 감사한 건데, 신을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신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먼저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말씀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첫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은 사람, 두 번째는 진주를 찾은 사람, 세 번째는 물고기를 잡은 어부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상자를 발견,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팔아서 그 땅을 사고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갖지 않겠느냐? 저는 또 성격이 삐딱해서 그런 그거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보석 상자를 찾았으면은 왜 그걸 묻었다가 가서 내 걸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냐. 보석 상자만 몰래 갖고 오면 되지. 그러면 보석 상자도 내 거, 내 재물도 내 거. 팔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양심불량이다. 보석 상자를 찾았으면 주인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어떻게 이걸 땅에 묻어놓고 이렇게 천국은 그런 것인가?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비유. 귀한 진주를 찾아다니던 사람이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 세 번째 비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린 다음에 그물을 정리하면서 좋은 물고기는 이쪽에, 괴짜게 나쁜 것들은 다 버리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걸.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걸 깨달아 알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며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갖도록 그렇게 애썼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것들인지 깨달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의 고상함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것, 추구했던 것, 원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자, 이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려라, 다 내버리고 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잘못 이해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자식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절 속에 들어가서 뭐 돌을 닦고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벽을 쌓고 살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제자가 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여기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그저 세상적으로만 이해를 하셔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모든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욕심을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그러면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냐.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을 버려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욕심은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은 부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죽으실 때까지 욕심 부리는 게 있을 거예요. 못 놓는 게. 특히 어머니들은 뭘 못 놓을까요? 자식을 못 놓습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건강 다 버려도 자식은 못 버립니다.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식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존재가 어머니란 존재입니다. 또 사람마다 욕심들이 있습니다. 이 욕심이 정말 우리 숨 거두는 순간까지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욕심을 버리라고 하면 사람이 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 저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이상하게 하나? 결론을 들으세요. 자아를 버려라. 자아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자아를 버리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아를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는 걸 이해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는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셨다면 그 하나님이란 그 존재 안에 인간이라는 종의 형체 를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존재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무능력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의 삶을 사시고 핍박의 삶을 살아주시고 연약함의 삶을 살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자리 무덤까지 나를 위하여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런 높은 곳에 앉으셔서 이렇게 앉으셔서 내다보시면서 그래 힘들지 그래도 내가 네 하나님 아니니 조금만 참아라 다 지나간대 조금만 참아라 지나갈 거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눈물 흘림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왜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피곤함이, 배고픔이, 집이 없어 방황함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배반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신 분입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뺨맞음을 당하고 돌던짐을 당하고 죄 없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는 무덤의 무서움이 죽음의 무서움이 무엇인지 아시는 우리 주님입니다. 왜요? 그가 직접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체험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답답해할 때 우리 주님은 그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여러분을 안아주시며 여러분의 등을 두시며 여러분과 넉넉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라고 히브리서 2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고백하는 우리의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욕심을 안 버리고 자아를 버리고 이런 것 수준을 떠나서요. 이 정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자기 부인은 나는 정말로 무능력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무능한 존재이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수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의 여기 있는 십자가 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햇빛이 세고 내 고달파. 하늘로부터는 평안을 누리기 원하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편히 쉬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고 죄악 가운데 살 때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와 평안을 구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얘들아 그것만이 아니다 한 걸음 더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 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로마서 6장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내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위로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추구하고 사모하고 사랑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살아난 자임을 깨달아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살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천국도 물론 좋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복을. 그러니 우리 삶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이니까요. 그러나 세상에는 죄악과 죽음과 어둠과 그 죄악에 대한 저주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명예를 얻고 물질을 얻고 무엇인가를 얻어도 이 세상에서부터는 절대로 어떠한 평강과 행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그 당시 애굽이 오늘 말하면 미국 같은 데 아닙니까? 그렇죠?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세계 최고의 부국이고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그런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러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구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구했으니 너희는 이제부터 이 애굽을 점령하고 이 애굽에서 출세하고 이 애굽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말합니다. 뭐가 있습니까? 광야는, 광야는 애굽의 모든 편안함을 다 버려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파도 없고 외도 없고 부치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겠나이다, 맨날 죽겠다 합니다. 그러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개런티하고 주고 싶은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결론이 보여주는 건, 여러분이 숨을 거두실 때 무엇을 갖고 가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평생 쌓아놓은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놓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꼭 붙잡을까요? 예수님만.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작은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다. 성령이 가라사대 아멘 하시고 세상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 왜요? 이제 세상에 내가 못 넣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놔버리고 그리스도만 완전히 100% 붙잡는 그 순간이,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되냐면 죽을 때 우리가 꼴딱하고 죽는다고 쳐요. 꼴딱. 꼴은 아직 여기 있는 거예요. 딱은 넘어가는 순간이에요. 골할 때까지 아직 잡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죽으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나, 이건 어떡하나, 뭐 많아요. 숨거두는 순간에도, 제가 우리 교인들 심방해 보면 그래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뭐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지. 근데 딱 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딱이에요. 다 끊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붙잡기에 그 붙잡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결론을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욕심부리고 사모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사모할 거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아주 심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데, 물론 미국 교인들이 이 건물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헌금을 드리고 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산타바바라 하는 장로교의 교인들이 참 여기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념으로 이 건물은 천국으로 옮겨가지 않으실까요? 이 건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말 안 할래요. 이것도 목사가 괜히 교회 건물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불에 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완전하게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들이 사모하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아,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었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 6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바뀌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 2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천국으로 올리셔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앉히실 거야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앉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미 온전히 이루어진 진실, 현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실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와 함께 앉았으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 앉아 계신 거예요? 이 현실이 보이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참된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를 깨달아 아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라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무엇이나게 이득이 되고 덜되고 계산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가치를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직분자 세미나를 합니다. 직분자를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맡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계산을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에서 장로, 집사, 권사, 뭐 성가대원, 찬양팀, 반주자, 지휘자,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파킹장에서 일하시는 이런 직분을 맡으면 일단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도 투자해야 됩니다. 마음도 써야 합니다. 시험될 일도 생깁니다. 욕도 먹습니다. 차라리 교회 일을 안 하면요, 욕을 안 먹어요. 교회 일을 안 하면 시험될 일도 적어요. 근데 앞서서 일하면 많은 사람들 타겟이 되고 시험들기 쉽습니다. 근데 왜 직분을 맡아야 됩니까? 빨리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 여러분을 쓰겠다고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대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얘들아,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하나가 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지 아니했느냐. 내 음성이 들리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